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윤여준입니다. 온 나라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충격으로 벌써 일주일째 떠들썩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더해지는 진위 논란에다가 주미문화원은 윤 씨의 성추행을 무마 은폐하려 했다 하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윤 씨의 귀국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건은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방송 초기부터 몇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부도덕과 사건 발생 직후 적법한 프로세스를 고민하기는커녕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청와대의 무능하고 부실한 위기관리 능력, 당초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평가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권으로 밀어붙인 불통 인사, 이 삼박자가 맞물려 빚어낸 참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론은 충격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청와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팟캐스트 윤여준,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1부에서는 윤창중 사태로 드러난 청와대의 문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짚어보고, 2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아 시대 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함께 윤창중 사태에 묻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향후 우리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뭐 납득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한 이틀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기자들이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던 상황 아닙니까?
홍보수석은 대국민 사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 네, 국민의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만 했지 자신의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어요. 이런 유의 인사가 윤창중 대변인은 하나였겠느냐. A-라고 하셨던데요. 학점을. 네.
개성공단 재개하는 거고 금강산 관광사업 재건하는 건데 중간 정도 목표에서는 그게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런 것들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 아마 A+ 줬을 겁니다. 동맹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 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중장기 전략을 한번 짜보라. 또 동맹이라는 거 하다 보면 그 안에 기득권 세력이 생기게 되고 관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결국 새로운 적을 항상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만들어야죠.
근데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소위 unstable peace, 네. 불안정한 평화를
네. 누리게 마련이고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오면 한국 정부고 한국 보수 언론들 좋아하는 발언들 많이 하고 가거든요. 그래야 또 소득도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의 전략적입니까?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오래전에 타결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가 이런 상태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하든 뭐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든 뭘 하든지 남북이 결국에 뚫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군부의 힘이 약해지고 당과 내각의 힘이 강해지고 그러면 개혁개방도 쉬워지고 그러면서 북한 경제도 나아지고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그다음 포위심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요. 아유 핵 문제 해결하는 거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금강산 양보하고 동시에 풀면서 남북관계 활성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아 박근혜 대통령 노벨평화상 받죠.
네, 오늘도 한윤영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윤여준 함께하고 있는 미디어스 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팟캐스트에서 한미정상회담 가지고 다뤘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또 상상하지 못했던 돌발 사태로 인해서 한 주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사태의 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줄기 정도까지는 나온 상황인데요. 근데 뭐 가지에 해당하는 어떤 세부적인 사안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좀 뭐랄까 그런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그 언론 보도에 한번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 뭐 성추행 여부와 별개로 그 시간에 이제 그 인턴과 술을 마시고 있었으면은 그 업무 이탈이다. 대변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장관님도 사실 그 해외 순방 수행도 해보시고 하셨는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힘든 행동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납득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네.
저도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청와대 공보 속에 있으면서 김 대통령을 모시고 9차례 네. 해외 순방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갔다 오면 늘 체중이 한 2, 3kg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공보수석 겸 대변인을 했는데 저는
네.
저는 이제 이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이 우리 수행기자단이 한 100명 가까운 수행기자단이 네. 같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수행기자들이.
네.
예, 이제 이 시차도 물론 있는 데다가 또 프레스센터에서 본사하고 통신망이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기사 네. 보내야 되고 밤낮 시차는 이제 예? 네. 바뀐 데다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예, 피곤해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대변인이기 때문에 늘 이제 공식 일정이 저녁 때 끝나면 대개 이제 공식 만찬이 끝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반드시 저는 이제 프레스센터 가서 예, 기자들이 어떤지 보지요. 가보면 다들 이제 뭐 기사 작성해서 보내라고 바빠요. 밥을 제때 먹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기사를 일찍 보낸 기자들한테 저녁 먹으러 같이 가자고.
네네.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오면 대개 이제 방송 기자들은 일이 더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림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방송 기자들은 그때까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네.
그럼 또 기다렸다가 일을 마친 방송 기자들 보고 또 밥 먹으러 갑시다. 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뭐 하루 저녁에 뭐 두 번, 세 번 식당을 같이 가는 거죠. 그게 뭐 저는 가서 대단히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자들한테 공보수석이 와서 대변인이 네. 와서 같이 그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기분 좋고 그렇죠?
예. 네.
그게 임무의, 업무의 하나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자정이 훨씬 넘게 되거든요.
네.
예. 어느 여가에 무슨 정신적으로도 물론 그런 생각 해본 일 없지만 물리적으로도 무슨 인턴하고 어디 가서 시석거리고 와인 마시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네. 사실 성추행 이전에 그런 이제 정황 자체가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평소에 뭐 청와대가 정부가 구성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만 도대체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곳에 근무 기간이 어땠길래
네.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네.
전 정말 예, 상상이 안 돼요.
사실 뭐 페이스북에 그래서 그 현직 기자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네. 또 이제 말도 안 된다라는 걸 또 많이 올리시고 하셨는데 뭐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뭐 이동관 선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 이에 비하면. 근데 이제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프레스센터에 자주 나와서 이렇게 뭐 밥까지 챙겨주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기대도 없었던 것 같고 사실은 한 이틀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기자들이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그냥 어디선가 놀고 그, 있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글쎄 그게 뭐 이 공동 대변인 제도 때문에
네.
뭐 대변인 뭐 한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 있겠지 해서 그런 것인지 저도 그 뭐 네. 예, 기자들이 왜 그렇게 대변인이 없는데도 관심을 네. 안 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또 한 명만 갔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예. 예.
원래는 왜 신문에는 네. 김행 대변인도 같이 간다고 안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그것도 좀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한 명이 가고 한 명이 국내에 남는 게 두 명이면 또 그게 합리적이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또 어떻게 알력 다툼이 있었는지 두 명이 다 동시에 간다고 해서 그게 처리가 안 돼서 두 명이 간다고 보도가 나왔다가 그러다가 김행 대변인이 그냥 국내에 남기로 했다고 해서 남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윤창중 대변인 혼자 수행을 한 건데
네.
아니 평소에 그 대변인이 얼마나 그 자기 일에 그 예? 열성이 없었으면 네. 그렇게 오래 안 보여도 기자들이 찾지도 않았을까요? 그것도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 기자들로서는 원래 이 사람으로부터 정보 소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좀 장시간 안 보여도 찾지 않지 않았을까.
어쨌든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청와대가 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렇게 운영됐는지
네.
예, 기자들의 대변인이 이틀 안 보여도 안 찾을 정도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참 여러 가지로 이번 대통령 비서실은 참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많네요.
네. 네. 사고가 터지고서의 대처 상황도 사실 또 되짚어보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 사건이 발생한 후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설명, 이런 보좌 기능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게 가능한가.
네. 네.
이제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떠나게 되면 대개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밤낮이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 이제 대통령 비서실은 이 비상 근무 체제로 들어갑니다.
네.
비서실장 지휘로 24시간 가동을 하게 되죠, 비서실을.
네.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이 늘 열려 있어서 비서실장은 현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즉시 소상하게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 네.
그게 안 돼 있으면 더 큰 문제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사건 발생 직후 비서실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어느 신문 보도를 봐도 현지 시간으로 아침 9시. 그러니까,
네.
경찰의 이 피해자들이 고발한 직후라고 할 수 있죠. 아침
네,
그렇죠. 9시경이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쯤
네.
되는데 그 시간에 여기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핵심 참모들하고 이 사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어요.
네.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러면 사건 발생 이후의 여러 가지 조치는 다 비서실장이 지휘해서
네.
청와대 비서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네.
안 그랬다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민정수석이 그 윤창중 대변인을 조기 귀국시킨 것이 미국 국내법에도 위반이 안 되고 우리 국내법에도 위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게 보도가 됐어요.
네.
그 말을 유추해 보면 아, 처음부터 청와대가 저런 식으로 수습하기로 마음먹었던 게 민정수석의 이 말에 의존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검토를.
네, 뭐 미국 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우리 네. 법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네.
일찍 귀국시킨 게 상책이다. 뭐 대통령을 격리시킨다는 뭐 그런 취지를 했다는 것인데
네.
예. 그렇게 해서 마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국가기관이 도피신 것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뭐 법률적인 검토는 나중 문제고 도의적으로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네.
예.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청와대가 한 근거에는 민정수석의 예, 양곡법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판단에 의존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짐작이 간다고요.
네.
사실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리고 사건 발생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일부 언론 보도 보면 뭐 26시간 만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갔었어요.
네, 네.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보다 일찍 보도 받았다는 또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이렇게
네.
보면 초기에 청와대 비서실은 아, 이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고도 수습이 가능하다는 판단했던 네.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즉시 보고를 하지 않고 이게 사실이라면 하루 이상을 묵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경질 발령이 난 것도 워싱턴을 떠나서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네.
이루어진 거잖아요. 늦게.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 하여간 이 청와대 비서실의 초기 대응이 예, 전혀 상황의 심각성이나
네.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예, 그냥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해도 관계없다. 조용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근데 또 그 일각에서는 이제 귀국 조치가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그 윤창중 전 대변인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사태를 진화할 수 있는 좀 기술적으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던데 뭐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건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미국 경찰의 신고를 받고
네.
사건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뭐라고 기자회견했건 미국 경찰은 조사할 거 조사하겠죠. 뭐 네. 윤창중 대변인이 뭐라고 기자회견했다고 미국 경찰의 입장을 이렇게 바꾸겠습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네.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청와대와 윤창중 전 대변인 사이에 상대방이 서로 거짓말한다고 하는 심지어 윤창중 전 대변인이 청와대 조사는 날조라고 그랬잖아요. 날조. 네? 대통령 비서실이 날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직전까지 대변인 하던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런 추태는 네. 안 벌어졌겠죠.
네. 네. 그럼 그 상황에서 사실 미국에서 경찰이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좋았을까요? 일단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야 될 것이고.
아니 뭐 제가 만약에 네네. 지금은 홍보수석이죠. 그것도 네. 문제인데 제가 만약 그 수석이었다면.
이남기 홍보수석에 입성하셨다면.
네, 저는 즉시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네.
보통 밑에 하급 직원이 아니고 네네. 대통령 입이잖아요. 네. 그 대통령 입인 동시에 이건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얼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public face라고 합니다.
네.
이 spokesman, 대통령의 대변인이 영어로 presidential spokesman이잖아요.
예, 예.
네, spokesman은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얼굴이다. 영어로 public face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네.
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떤 성추행을 했다는 예? 고발을 받아가지고 네. 경찰이 사건화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즉시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네네.
현지 경찰 조사에 응해야죠. 당연히 응해야죠. 예, 그리고 즉시 이제 미국 국무성이 개입을 하게 되겠죠. 이건 국가 문제가. 이 윤창중 대변인이 어떻게 보면 외교관 신분처럼 간 거잖아요. 대통령
네,
수행원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뭐 국무성하고 협조해서 예, 그 미국 경찰의 조사에 즉시 응했으면
네.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끝났을지도 모르죠. 윤창중 대변인이 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한 게 설득력이 있었으면
네. 네?
뭐 미국 경찰이 볼 때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그냥 쉽게 종결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기 귀국을 해버리는 바람에 예, 이게 문제가 더 커진 거고 마치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예? 예,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국가기관이 미국 경찰로부터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네네. 슬쩍 빼돌린 것 같은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이게.
사실 진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무성이 우리 미국 정부와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그냥 공식 입장을 밝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래저래 망신을 떨었어요.
향후 전망을 보면 사실 뭐 1년 이상의 형량이 나오는 정도의 사안이면 이제 범죄인 인도에 의해서 요구할 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더 이상의 수사가 진전이 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수사는 하겠죠. 뭐 아무리 네. 경범죄라도 일단 수사는 신고를 받았으니까 완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사 안 하고 완결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절차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
그게
어쨌든
이제 수사가 이제 수사를 진행하려면은 이제 그 피의자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인도 협정이 안 되는 정도 사안이
그러니까
조사가 안 된다.
대통령도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부 네. 입장은 지금
가라라는 것이죠.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미국 경찰 요청은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창중 대변인도 무슨 명분으로 안 갑니까? 안 가면 정말 자기가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당연히 가겠지요. 정부를 보내려고 할 것이고.
네. 네.
그러나 뭐 나중에 미국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뭐라고 판명이 되든
네, 네.
지금 이 시점까지만 해도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고 국민적인 모욕을 당한 거예요. 창피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귀국하자마자 홍보수석이
네, 네.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이 대국민 사과인지 대통령 사과인지
동시 하셨어요.
동시 해가지고 이 코미디라는 말을 들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 수석은 대국민 사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홍보 수석은 윤창중 대변인이 소속했던 부서의 장입니다.
네네.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대국민 사과한다고 나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국민을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되죠. 예? 네? 예. 네. 청와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려면
네.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의 장인 비서실장이 하거나
허태열 비서실장이
했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대통령이 하거나
네.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네.
이것이지 아무나 무슨 일개 수석이 막 나와가지고 내가 대국민 사과한다고 해서 국민이 사과 접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홍보수석은 자격이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청와대가
네. 네.
예, 사전에 조정이 안 되고 예? 이렇게
네.
나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네.
예? 예, 홍보수석 내세웠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오해인지 아닌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조율이 안 되어서 이제 3단계로
이런 것도 우습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의 심각성으로 볼 때
네.
아마 이게 우리 정부 수립 이후 이런 국제적인 추태를 부린 건 처음일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전례를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대변인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외국 순방 중에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성추행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네.
예, 이 사건이 된 이런 것은 뭐 거창하게 말하면 건국호 처음이지
네.
더 거창하게 말하면 단군이대 처음일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랬으면 예, 이런 사태 심각성을 알았으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의 장인, 비서실장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은 네. 반드시 이건 물러나야 됩니다. 책임지고.
네.
그런데 예, 지금까지도 보면 그냥 사과만 했지 예, 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의례적인 아주 표현으로
네.
예,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대통령 비서관은 비서실장의 인사권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기관장이긴 한데 인사권이 네. 없는 기관장이에요.
예.
대통령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더군다나 주변에 그 많은 반대와 비판을 무릅쓰고 예?
예. 네.
임명을 강행한 거 아니에요. 그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잘못 본 거, 잘못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었으면 그 인사가 화근인 건데 결국은.
네.
예. 그럼 대통령도 국민에게 똑 떨어지게 사과해야 돼요.
네. 예.
물론 이제 수석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네.
그런 형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사안이 무겁지 않을 때는
네.
저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으로 볼 적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수석회의라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국민에 대한 사과를 의사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사과가 좀 중복만 되었지 제대로 좀 잘
그렇죠.
이루어진 게 잘 없는.
네. 그리고 그 사과의 내용도 보면 대통령 자신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 아랫사람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네네.
예, 국민의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만 했지
네.
자신의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어요.
네네.
이것도 저는 온당하지 않다.
이게 또 사실 그 대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적하신 것처럼 보고도 늦게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부터 사실 뭐 레임덕이 왔을 리는 없고 오히려 측근들조차 박 대통령을 너무 무섭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일이 더 꼬이고 이런 측면도 좀 보이지 않았나.
뭐 관료 사회라는 게
네.
되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예,
네.
그렇긴 하나 그래도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고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네네.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이나 대변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반 직업 공무원하고는 자세가 전부 달라야지요.
네.
예, 책임의식도 달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들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모양에서 대통령이 정책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는
네네.
예?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진짜 충성심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렇게 보면 충성심도 부족하다고 해도 할 말 없을 거예요.
네.
예. 아니, 사태의 심각성보다는 자식이 자기의 자리 보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대통령 직접 보좌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네네.
예. 뭐 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호텔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참 딱하게 됐죠. 이게, 그죠? 예. 이런 상상하지 못할 일이 터져가지고 책임이 돌아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대통령 보좌하는 예? 지자실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비서실장은 특히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예요. 예.
네.
저는 호텔 비서실장은 뭐 과거에 청와대 근무한 적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지금 이제 홍보수석이라는 자리를 뒀잖아요.
네네.
대변인은 그 밑에 이제 평비서관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홍보 대통령 비서실에는 저는 홍보수석을 두어서는 안 되고 공보수석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네네.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국민에게 공적으로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이 공보수석이 할 일입니다.
네.
홍보수석은 무언가 선전하겠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민간 기업이나 또는 뭐
네.
다른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네.
뭐 그 뭐 기업의 이미지나 상품의 뭐 이미지나 이런 걸 이제 널리 알리는 네. 이런 걸 홍보, 뭐 요새 말로 마케팅 같은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에는 이런 선전을 하기 위한 자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만 공적으로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네네.
예, 그런데다 더구나 이남기 홍보수석은 방송사에서 연예 PD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SBS 뭐 저도 그분 출신. 아는데 인품이 참 훌륭하고 평판이 참 좋고 예능 PD로서도 재능을 발휘했던 그런 분이죠. 그런 그렇긴 한데 대통령 비서실의 홍보수석으로 홍보수석이라는 자리를 만들고 방송사의 예능 PD 전문가 출신의 전문가를 임명했다는 것은
네.
대통령이 무언가 자신의 국정 수행을 선전하겠다는 뜻이시다고 받아들이면 어떡할 겁니까?
네네. 네.
네?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공적으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공보와 홍보의 차이 그리고
차이죠.
쓰는 네. 사람의 그 어떤 그렇죠. 경력의 그러니까 차이에서 그런 걸 이뤄낼 수 있겠군요.
조금만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네네.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수행을 좀 극화하려는 영어로 네. 드라마타이스 하려는
네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사실 이건 오해 수준을 넘어서 거의 확실히.
아니, 저는 박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안 하고 홍보와 공보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을 못해서 그랬다고 보는데
네.
저는 지금이라도 이번 네.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홍보수석 제도는 없애고 대신 네. 공보수석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윤창준 전 대변인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인사이지 않습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리고 또 인수위 시절부터 인수위 대변인이 네. 되고 해서 그 이번 보수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불통 인사 1호다. 예정된 실패였다.
그렇네요.
예, 이런 시선이 있는데 이런 인사검증 문제가 또 정권 내내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큰 사고를
예,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최근에 네. 어느 현직 고위공직자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네. 자연히 이 얘기가 나왔어요. 뭐 요새 고위공직자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네.
한마디로 하면 창피하고 답답하다.
네.
그래서 뭐 창피하다는 말의 뜻은 알겠는데
네.
답답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여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청와대 수습하는 걸 보니 이게 개선될 것 같지 않고 또 이런 유의 인사가 윤창중 대변인은 하나였겠느냐.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사고 터질지 모르니까 늘 답답하고 그렇다. 이런 심정이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이번 이런 큰 사건이 터졌으니까 다들 이제 정신도 차릴 거고 또 대통령도 공직 기간을 뭐 참엄하게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이런 일은 뭐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믿긴 하는데요. 그러나 현직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 저 구성원 가지고는 이미 공직사회에서 권위와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청와대 비서실은 행정부처를 지휘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네네. 대신해서. 예. 네. 그래야 되는데 권위와 신뢰 없이 지휘가 가능합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야 별 문제 없어 보이겠지만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건 빨리 개편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서
해로를
네, 모색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파도 어쩔 네. 수 없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누구의 천거만 받고 대변인으로 썼을까요? 더군다나 인수위 대변인 썼을 때 이렇게 많은 시비가 있었잖아요.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임명한 걸 보면 또 신문에 보니까 주변에서 다 만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했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도 임명할 적에는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뜻인데
네.
누구의 천거만 받고 그랬을 리는 없죠.
어쨌든 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예, 어떻게서 말이건 뭐 참 정말 뭐 지난번에 그 뭐죠? 내가 구성할 때 인사 참사란 말이 나왔는데,
네.
아이고 이번 일에 비하면 그건 참사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일에 정말 참사 중에 참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나름의 성과를 좀 그 정상회담의 성과를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뭐 이 사건으로 덮여지는 모양새인데, 네.
예, 물론 지금은 뭐 일단 뭐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이제 이 네. 사건에 쏠려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어떤 성과가 있다면 네. 그걸 국민이 인정 안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럴 일은 없지요. 예,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그건 다시 이제 인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또 한미 정상회담의 문제는 또 2부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문재인 네. 교수님 모시고 네. 네. 한번 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어볼라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한 기자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세상을 위한 뜨거운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을 듣고 계십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문정인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한미정상회담 성과가 윤창중 사건에 묻히면 안 되니까요.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문 교수님 모시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 교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지 제가 잘 아는데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 가셨다가 언제 오셨어요?
아, 일요일 날에요.
지난 일요일에요?
네.
그러면 혹시 미국 가셔서 뭐 한미정상회담 후에 무슨 얘기 좀 들으셨어요? 아니면?
저는 호놀루에 갔었어요.
아, 하와이 계셨군요.
거기 하와이에서 무슨 또 다른 모임,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네, 하여간 뭐 동분서주 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귀국하신 후에 중앙일보인가 어느 신문에 그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관한 대담하신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요. 네. 거기서 봤더니 어쨌든 이 총평을 하시면서 A-라고 하셨던데요, 학점을. 네. 혹시 평소에 교수님 학생들한테 학점을 좀 후하게 주시는 편입니까?
아. 저는 뭐 공정하게 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 대담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다 읽어보면 이거 예약점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어가던데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네. 초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비판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게 더 좋은 정책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네. 기대감에서
예.
주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대를 섞어서 이게 격려의 뜻으로
아 물론이죠.
예, 뭐 네. 의미가 네. 있습니다. 그건 네 그러시고 한미 동맹의 그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그죠? 예, 뭐 예, 신뢰 회복이라고 하셨던가 그러니까 하시면서 이 예약점을 주신다고 말하셨나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럼 한미 관계 좋지 않았습니까? 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관계는 참 좋지 않았나요?
제가 그때 뭐 A-를 줬던 거는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세 개의 각도에서 볼 수 있다고 봤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한미동맹 60주년이니까 예. 동맹의 방점을 분명히 줄 거라고 봤고요. 네. 그다음에 그못지않게 중요한 건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네. 결국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네. 구체적인 모습이 좀 보이고
예.
그다음 그거에 따라서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예.
그다음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이번에 논의가 됐으면 하는 이제 희망을 했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이제 서울 프로세스 즉 네. 동북아 예.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윤곽을 주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하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네.
뭐 동맹은 우리 뭐 기존적으로 해오던 거니까 유지하지만은 네. 거기에서 네. 더 나가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서울 프로세스를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도 A-는
네,
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 저같이 이제 뭐 이 한반도 문제나 한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현재 한반도 상황의 심각성으로 보면 이게 전에 없던 상태 아닌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반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뭔가 이런 한반도의 아주 심각한 대결 구도 이런 긴박한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뭐 해법이랄까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한다든지 그걸 논의해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루긴 했으나 뭐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원론을 다시 확인하고요.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했지만 정작 북한 노라이금 대화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랄까 하는 것은 또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수님이 애학점을 주신 뜻을 잘 모르겠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네. 상황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네. 분명히 이제 대화의 방점이 찍혔는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당선 이후에 북한에서 3차 핵실험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정규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북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대북 군사 억지를 하자라고 하는 네. 그런 여론이 형성됐고 네. 그런 여론 형성 기반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동맹의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기문 총장을 만났을 때나 오바마 네. 대통령을 만났을 때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네. 조건부 네. 북한이 옳은 네. 올바른 선택을 네. 하면은 네. 국제사회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진전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내비친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생각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하고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방미 중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윤곽을 내보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하순경에 만약에 중국을 가게 되면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는 또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은 네. 지금 그리고 또 남북한 관계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조금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방향이 나올 것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도
네.
해봅니다.
네, 네. 근데 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이제 그 지지 발언을 했죠. 그것을 굉장히 성과로 이제 얘기하던데 근데 북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핵보유국이랑 일방적으로 선언했죠. 법도 고쳤습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선언하고. 예. 그리고 비핵회담 안 한다는 것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북한이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게 신뢰 프로세스를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저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한 거는 9.19 공동성명의 네. 이행 네. 그것을 또 이행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게 우선 1차적으로는 북은 핵을 포기한다. 미국은 북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네. 주권 인정해 주고 관계 정상화에 나간다. 네. 평화공존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그 관련국 즉 남북한과 네. 중국 미국 4개국은 별도의 포럼을 가져서 네. 한반도 평화체제를 네. 모색해 나가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죠. 지금 북이 얘기할 때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소위 핵보유에 관한 그 법령을 선포하면서 그 10번째 항목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모든 여건이 개선이 되면 자기들이 꼭 핵까지 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걸 박힌 게 있거든요. 그러면 북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핵 그냥 자기들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안 하겠다는 네, 건데 네. 한반도 평화체제와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과 연동시켜서는 하겠다. 얼마든지 네, 비핵화 하겠다. 논의를 네. 할 수 있다고 네. 하는 것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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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간 정도 목표 뭐 1차적인 목표는 네, 네. 개성공단 재개하는 거고 네. 금강산 관광사업 재건하는 건데 중간 정도 목표에서는 그게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저는 아마 A 플러스 줬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 같은데 이게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한반도 상황의 엄중성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데 네. 방점이 찍혀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미 간의 공조에서 나가느냐 여기에 역점을 해줬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오바마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네. 게 그 양반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네. 온 네. 표현인데 네.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했던 전략적 인내의 기본 네. 그 기본 네, 네. 요체가 네. 나쁜 행동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네.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전적 차원에서 같이 뜻을 맞춰주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러나 나중에 중국 만나서 중국 주석하고 협상을 할 때나 또는 남북 간의 이제 실질적인 신뢰 구축을 네. 하는 과정에서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네. 오바마 대통령이 소위 전략적 있네요. 뭐 스트라티지 패션스인가 하는 그 정책이 결국 4년 총 1기 임기 내내 그렇게 지속해 왔는데 결국 그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북한 핵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준 거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밀겠다는 뜻인가요?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북한을 소위 악마화하고 네. 북한을 네. 어린아이같이 유화화하는 네. 유화화하는 네. 그런 네. 성향이 강하게 보이고 있어서.
근데 지난번에 캐리 국무장관이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비확산 쪽에다가 상당히 이제 비중을 두는 것 같은 말을 했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원래 캐리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 초기 상원 외교위원장 할 때부터도 사실 비확산 얘기를 많이 했지요. 예. 그런데 또 캐리 장관이 귀국한 후에 오바마 대통령 한 얘기를 보면 여전히 비확화 쪽에다가 철저하게 비중을 두는 것 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이게 비확산 쪽에 비중이 있는 겁니까? 비핵화 쪽에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제네바 합의를 네. 협상했던 이제 네. 로버트 갈루치 네. 전 네. 국무부 차관보도 네. 만났더니만 네. 비확산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가진 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네.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확산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데 네. 그건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 네.
결국 비핵화 없이 비확산이 있을 수 없거든요. 아니 비핵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계속 핵시설 우라늄이니 플루토늄이니 네. 핵시설 갖고 거기에서 핵물질을 만들어내고 네. 그럼 핵탄도 만들어내면 은 자체적으로 계속 쌓아놓게 되면 은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계속 소위 북한에 대해서 견제하고 고립하고 봉쇄하는 과정이 생기면 은 네. 북한과 같은 소위 말하는 소위 네. 불량국가들 네. 사이에 거래가 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확산을 막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미국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못 짚은 거고요.
아, 네.
비핵화가 돼야 비확산이 가능하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단 하나 이건 있죠.
네.
그러니까 당장 비핵화. 네. 제가 볼 때는 만약 6자회담이 재개가 되고 그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핵, 북쪽에서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핵무기, 핵탄도의 네. 경우는 네.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아하. 자기들의 체제와 국가 안보가 네. 보장이 될 때 네. 그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시크프리드 해커 박사가 얘기했던 네. 대로
네.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 더 이상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제3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이런 걸 기본 원칙으로 잡고 접근해 나가면서
네.
중장기적으로 핵무기까지 폐기하는 하는, 예. 그런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 하여간 네. 북한이 핵무기 가졌으니까 비핵화에 역점을 두지 않고 비확산에만 역점을 둔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다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박 대통령 미국 이제 뭐 공식 실무 방문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하여간 방문 기간 중에 캐리 장관이 없었죠. 러시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미국이 외무장관인데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뭐 실무 방문이든 공식 방문이든 하여간 방문을 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는데 또 오늘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퇴책하고 뭐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그러는데 주무장관이 예? 예, 자리를 비우고 나라를 떠나서 외국 간다. 그 러시아에 뭐 이렇게 절박한 뭐 무슨 예? 긴박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교수님 혹시 뭐 들으신 말 없으세요?
아마 한미동맹 60년사에
예.
우리 대통령이 공식 방문했을 때 국무장관이 없었던 건 아마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이렇게 네.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런데
네. 그건 뭘 보여주느냐면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네.
결국에 지금 북한 핵 문제보다 네. 훨씬 정책의 그렇죠. 우선순위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러시아를 갔느냐. 결국 러시아에서는 결국 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네. 대해서 네. 이제 미사일 공격을
네.
하니까
네.
결국 러시아 쪽에서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게 결국에 그 미사일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급격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전개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 분명한 거는 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있어서 북한 핵보다는
아, 물론이죠.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스라엘의 안보가 더 네. 중요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보여준 한 대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거를 참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분명히 그래서 갔던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건 저도 그건 좀 짓궂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네, 그런데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무슨 동반자로부터 전략적 동반자로 갔다가 무슨 안보 동맹으로부터 뭐 경제 동맹 또는 가치 동맹, 예? 예, 이번에는 이제 신뢰 동맹 이렇게 해서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마다 이 한미 관계가 늘 격상되는 막 이런 과정이 쭉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번에 키리 국무장관 지금 문 교수님 말씀대로 예?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 갔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아 역시 그 한미 동맹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미동맹이라는 중요성이 예, 이게 우선순위 상당히 밀리는구나. 예, 너무 우리가 이렇게 한미동맹에 대해서 환상적인 생각하는 건 좀 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간대요.
예, 그 장관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동맹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네.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동맹이 목적 그 자체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북한하고 오히려 갈등 예. 긴장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미국은 미국의 국가이기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국가이기 있고 서로 국가이기 예. 서로 접목이 됐었을 때 거기 한미 동맹의 예. 상호 보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요.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동맹을 지고의 선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나이브한 거죠. 네.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나이브한 걸 떠나서 우리에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네. 네.
아니 그 오죽했으면 한중 수교 전에 그걸 만류해 보려고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 당시 주석에게 등소평 예? 주석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도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 언론에서 보니까 또 MD와는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한 것에는 좀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좀 미묘하게 말을 하면서 이게 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서 약간 벗어난 상황이던데 이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뭐 MD에 들어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MD를 하려고 하면은 한국, 네. 미국, 일본 세 개 국가가 협력을 해서 MD 체제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띄어터 네. 미사일 디펜서를 해서 네. 이 동부가 전국 네. 그 미사일 네. 방어 구상이 형성이 되는 건데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속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지난 이명박 정부 있을 때는 결국에 군사비밀보호협정도 체결하라고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 간의 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하라고 그랬던 건데 그게 네. 사실 한미 3국 미사일 방어체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네. 이번도 우리 입장은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쪽에서 미사일 방어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위 역설을 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대통령은 네. 기존에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가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굳건히 하겠다고 얘기를 네. 하면서 네. 동문서답 같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네. 기본적으로 한미 3국 미사일 공조체제는 네. 공식적으로 아직은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걸 우회적으로 네. 표현한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우리 국가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미 3국 미사일 공조체제로 가면 당장 아유, 북한 아주 중국으로부터 네. 우리가 네. 소위 잠재적 위협 등 네. 실질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중국의 미사일 타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네.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땐 뭐 옳은 입장을 취한 네, 거 보고요.
아주 네. 현명하게 잘 대처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도 뭐 우리 그런 입장을 이해하죠. 이해하겠죠.
아 근데 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게 결국 그런 뭐 지금 미사일 방어 체제는 사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첫 번째 적극적 방어라고 해서 네.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 해서 소위 적이 쏘는 미사일을 이제 요격시키는 시스템이 있고 그게 네. 실패하면 이제 방공호로 들어가는 네. 훈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상대방이 의도를 상대방이 우리에게 선제 타격할 의도가 먼저 보인다라고 하는 걸 파악했을 때는 우리가 offensive defense라고 해서 공세적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네. K-15이라든가 네. 아, 우리 또는 미사일 우리 각종 순항미사일 갖고서 이제 적을 타격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걸 또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이제 전장관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지휘 통제. 통신 정보, 네. 정찰 감시 자산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지금 보세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국 거죠. 네. 그다음에 자
사실상
아 그다음에 이제 뭐 공세적 저 공세적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게 F-15 뭐 그다음 미국 거죠. 네. 그다음 우리 이제 AWACS 미국 거죠. 네. 이지스함 미국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지스함 이지스함이 네. 상당히 많은 그 부품들이라는 게 다 미국 건데 네. 네. 그렇다고 보면 한미 동맹 체제 안에서는. 결국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한 대도 미국하고 공조는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본까지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영내 미사일 방어체제를 하는데 지금 연구 개발비를 일본 같은 데는 거의 40억 불 정도 네. 지금까지 그 소위 그, 네. 그 공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네. 그게 유용성이 또 없기 때문에 우리 위협이 북한에서 오는 거라고 하면은 미사일 방어체제에서 우리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요, 그, 이번에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이른바 재균형 정책이라는 리밸런싱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그,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서울 프로세스 아닙니까? 예. 이것이 이제 동북아의 평화 발전을 추구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박 대통령이 말했어요. 예, 저도 그 테레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런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서울 프로세스가 이게 한반도의 평화 없이 가능한 거냐. 예?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게 한반도의 평화 없이 이게 가능한 것이냐. 또 DMZ 세계평화공원을 뭐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한반도의 평화 없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의구심이 들어가던데요.
그래, 그걸 떠나서 이제 그 저도 그 발언과 그 네. 공동성명에도 네. 성세, 네. 동맹성명에도 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미국이 추구하는 그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네. 하는 그 재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동맹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한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 중국을 네.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우방과 동맹들이 네. 소위 정책 공조를 통해서 네. 또는 군사 공조를 통해서 그 중국이 그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균형 정책을 편대는 거거든요. 네, 네. 반면에 서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동맹하고 완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 서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 목표가 동북아의 집단 안전 보장 네. 체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 동북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네, 네. 하나의 안보 공동체이고 네. 그 중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침략을 할 때는 네. 다른 모든 국가들이 네. 똘똘 힘을 합쳐서 네. 그 국가에 대해서 응징한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국제 정치의 개념이 있으면 그걸 all against one 네. 한 도발 네. 국가에 대해서 침략 국가에 네.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응징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북한 중국 할 것 없이 다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군사적으로 하긴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결국에 뭐냐 포괄적 안보를 통해서 즉 네. 군사 네. 비군사 있을 때 네. 군사는 어려우니까 당장 손대지 말고 네. 비군사 부분에 네. 있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그래서 네. 그 신뢰가 구축되면 군사 부분까지도 신뢰 구축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결국에 비전통 안보 부분인 무슨 네.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간 안보 문제부터 네. 뭐 대테러 네. 네. 이런 것들을 한국이 주도해서 그 협력 안보를 모색하게 되는 게 그 구상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네. 동맹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양자간의 시너지가 있다고 맞나요.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네. 평양에서도 그렇고 북경에서도 그렇고 이게 무슨 말인가.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의 패권을 도우기 위한 네. 하나의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벌써 폄하를 해버리면서 무슨 망상이냐. 그리고 그건 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의 지금 핵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어떻게 비전통 안보 부분에 네. 협력을 그렇지. 모색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결국 초청에도 참여할 뜻이 없다는 식으로 북한이 얘기를 했고 지금 중국은 네. 약간 이중적이에요.
아,
중국은
네.
뭐냐. 지금 어떻든 간에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네. 네.
그러면 가만히 아젠다 이 하는 거 보면은 자, 한반도 평화 체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고 자, 동맹은 결국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소위 유보적 태도를 취할 것이고 그렇다면 서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중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네. 그 공동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네. 대해서는 중국은 상당히 뭐 얼마 전에 중국 일부 반응은 또 아주 긍정적 평가한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네. 친구입니다만은 네. 부시 행정부 때 아시아 NSC에서 아시아 그렇죠. 선임 국장하던 네. 친구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써갖고 뭐라고 그러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서 다 좋았는데 한 가지 큰 오점을 남겼다. 그것은 서울 프로세스라고 말도 안 되는 응?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초청을 하며 네. 지금 어떻게 응? 네, 미국이 네. 지금 피보트 아시아 정책해서 중국에 네.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는데 네. 중국하고 포함해서 이런 걸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네. 그런 칼럼을 네.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서울 프로세스라는 건 중국 북한을 다 겨냥하고 얘기를 한 거고 네. 동맹은 미국을 겨냥하고 선 건데 양자 사이에 사실상 글쎄요. 쫑이 나버린 건 분명한 네.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걸 대통령께서 6월에 이제 중국 가서 어떻게 잘 이렇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아. 모순점을 좀 잘 아시고 그 현명하게 국익을 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좀 충돌하는 걸 잘 모르시고 하신 것인지 이게 문제가 아닌
아니 근데 외교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라고 네. 하는 것은 우선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아 상대방 기분 나쁜 발언할 그런 정상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외교적 관례에 따라서는 수술에 맞춰서 아주 모범답안을 준 거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한 발언과 중국에서 한 발언 사이에 쫑이 나면 안 되고 이건 그러니까 네. 우리 외교부가 조금 신경을 쓰고 다듬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 피보트 투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이 자신들을 먼저 포위하려고 그러는 견제하려고 그러는 정책이라는 건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지만 시너지를 낸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전 중국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들어가던데요.
근데요, 그게 유럽에서는 시너지가 가능했었죠. 네. 나토라고 하는 시스템이 아, 있으면서 네. 헬싱키 파이널 액트에 따라서 네. 만들어진 유럽 안보 협의 아, 회의 네. 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로 변화가 되는데 OSCE라고 하는요. 네. Organiz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이라고 되는데 그것은 나토가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다자 안보 협력 체제라고 하는 게 네. 동시에 존재했었는데 네. 네. 문제는 러시아가 지금 여기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과 같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토의 명시적인 적이 없는 과정에서
그렇죠.
나토 멤버가 되진 않지만 협력을 해야 된 러시아 포함해서 다른 국가 다 포함해서 네. 그 OSCE라고 네. 하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네. 유럽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네. 지금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에서는 네. 시너지가 나오진 않고 오히려 모순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뭐 패권 경쟁을 팽팽하게 하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물론 뭐 다른 또 협력 관계 측면도 있지만 예. 이 사이에서 정말 이 한국이 앞으로 이 외교라는 게 정말 이게 정말 세련되고 정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걱정이 안 되세요?
그래서 그건 사실상 그 노무현 정부 있었을 네.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이제 그 관심을 두었던 부분이 그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동북아 시대 위원장이라고 하는 걸 그때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 네. 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중장기 전략을 한번 짜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했던 거는 네. 단기적으로는 네. 한미동맹이 절대 필요하고 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의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네. 만들자라고 하는 게 기본 구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동맹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적과 공동의 위협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 전략을 하는 한은 그 칸트가 얘기하는 영구 평화는 어려워지죠. 네. 그리고 perpetual security dilemma라고 해서 영구적인 안보 딜레마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동맹이라는 거 하다 보면 그 안에 기득권 세력이 생기게 되고 관성이 생기게 되고 네. 그러면 그들은 결국 새로운 적을 항상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만들어야죠.
그런데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소위 unstable peace 네. 불안정한 평화를
네. 누리게 마련이고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동맹은 불안정한 평화를 관리하는 수단이고 네. 그다음에 다자안보협력체제나 집단안전보장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점엔 우리가 좀 유념을 네.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지난번 이제 북한이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을 한 후에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판향이 달라졌죠. 이 배경을 놓고 뭐 해석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게 중국이 볼 때 북한이 자꾸 위기를 만드니까 지금까지는 소위 바펫 스테이트라고 해서 완충지대로서의 그 안보 전략적 가치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표현을 들어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면 이거는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된다 하는 판단을 했다고 해석하는
그건 저는 그렇게 있는데. 보지는 않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피보트 에이시아 네. 전략 그러니까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을 지속하는 한은 중국이 북한 카드를 놓을 리가 없죠. 없죠. 중국이 지금 중국 지도부가 생각하는 거 보면요. 이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중 대결 구도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걸 보는 거지 북한을 기분에 따라서 물론 이번에 기분이 네. 좀 나쁜 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네. 뭐냐 자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결국에 시진핑 체제 새롭게 출범하는 건데 네. 바로 그 전에 3차 핵실험하고 작년 11월 말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아주 고위 인사 북경 평양 보내갖고 네. 그 미사일 실험 발사하는 거 좀 유보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냥 12월 10일 날 그냥 발사를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네. 저희 큰 형인데 예, 예. 북한이 우리 말 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기분은 나쁘지만요. 네. 그러나 전략적 구도하에서는 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요즘 쓰는 말이 있어요. 자꾸 뭐 북한 중국의 대중 전략이 변했다. 뭐 오바마 네, 대통령도 네, 지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네, 다시 계산하고 네, 있다. 네, recalculation. 네, 그다음에 뭐 저 컷 캠벌 같은 친구도 지금 중국 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네, 지금 바꾸고 있다. 있죠. 이렇게 쭉 하는데 중국에 있는 진짜 중국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쓰는 표현을 이런 표현을 써요. 환탕. 그 환탕 불환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약탕물은 바꾸지만 아하. 약은 바꾸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이 알맹이는 안 바꾸는 거예요?
속이 알맹이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요. 중국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무슨 세미나 하다가 이런 발언을 한 게 보도됐습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붕괴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발언 보도가 됐어요. 그걸 보고 또 일부 학자들은 아 중국이 대북한 정책을 바꿨는데 과거에는 북한만을 완충지대로 생각했지만 이제 중국이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까지 지금 추리하고 있거든요.
글쎄, 근데 그건 우리가 보면요. 중국 학자들 중에 이제 한국에 많이 오시는 분들 네. 보면 그걸 우리는 전략파라고 네. 얘기해서 네. 네. 중미 간의 관계를 보고 한반도와 북한을 거시적 측면에서 네. 보는 네. 학자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 오면 한국 정부하고 한국 보수 언론들 좋아하는 발언들 많이 하고 가거든요. 그래야 또 소득도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입니까?
제가 모르죠. 그런데 한 뭐 대표적인 예를 보십시오. 네. 공산당 중앙당교 편집이라는 양반이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된다. 딱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에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주 항의를 하고 그다음 그 친구 처음에는 그냥 잠정적으로 정직을 당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쫓겨났거든요.
네.
그게 뭐 제가 볼 때 그게 중국의 본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해석도 했어요. 이제 미국이 이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워낙 필요하기 때문에 이란 문제에는 중국이 협조하기로 하고 미국에 이 한반도 문제는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기로 이렇게 큰 틀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중국이 대북한 태도가 저렇게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지금도 있거든요. 아니 중국이 북한에 크게 바뀐 게 뭐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뭐 자, 강경하게 막 압박하니까요.
2월 달에 저 로이터 통신에서 저 50만 톤 그 석유 공급을 중국이 북한에 주는데 2월 보니까 석유 선적량이 없더라.
네,
어?
네.
그렇게 해서 아 이제 시작된 거다. 3월 달 되니까 갑자기 석유 공급량이 증가가 됐죠. 그다음에 뭐 중국은행 포함해서 공상은행 그다음 네. 건설은행 같은 데서 이제 중국 조선무역은행 네. 같은 데 계좌 지금 폐쇄시키고 그랬다.
네, 그랬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물론 이제 미국 측의 압력도 있고 그러니까 또 미국 측의 이제 wishful thinking 미국이 희망하는 네, 사항도 네. 있으니까 네. 그런 제스처를 보이는 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거긴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특히 이민해방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그다음 아주 그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오래전에 타결할 수 있었다.
네.
근데 그들은 다 미국이 결국에 그것을 타결하지 않고 상황을 네. 어렵게 만들었다. 네. 이유는 결국 뭐냐.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네. 북한이라고 하는 빌미를 계속 만들어서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소위 대응 전략을 해나가는 거 나가는 것이다. 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육자회담을 북한이 만든 거죠. 중국이 육자회담을 만든 네. 것도 기본적으로 육자회담이라는 멍석을 깔아놓을 테니까 북미 네. 양자대화하라고 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나 네. 지금까지 미국은 사실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이 북한 핵무제를 해결할 의도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라고 네. 하면은 중국이 선택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그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방금 문 교수님 말씀하신 중국 측의 그런 견해 이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북미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는요. 네. 위협은 객관적 위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위협은 perception, 네. 위협 인식과 네. 위협에 대한 평가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자 미국이 하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라고 하는 걸 쭉 보면은 자 시작은 북한을 빌미로 해갖고 네. 뭐 동북아에다가 결국 한미 3국의 군사 공조 체제에다가 미사일 방어 체제 쭉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동진화해까지 카바가 네. 되고 동남아에서 특히 남진화해 쪽에서는 비율빈 네. 월남 끼고 결국 대중 견제하고 네. 그다음 말라카 해협 이쪽에서는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끼고 네. 남태평양엔 호주 끼고 인도양은 인도 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의 당 지도부와 네. 그다음 네. 군사 전략가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네. 있는 거죠.
근데 북한 핵 위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일본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저렇게 뭐 재무장한다고 헌법 고친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유일한 구실이 북한 위협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미국이 그걸 사실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네. 사실 미국 국무부에서는요. 미국 네. 미 국무부의 동북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그것을 일본 스쿨, 재팬 스쿨. 네.
그걸 압도적으로 많더만요.
국가파라고 하는데 이번 네. 데니 러셀 저 아트남당 차관 보는 네. 사람도 사실상 일본파에 네. 속하는데 네. 그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헌법 고쳐서 재무장하고 보통 국가 돼서 미국과 더불어서 결국에 방위비 분담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네. 이 동북아의 방어태세, 군사방어태세의 소위 그 분업지스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리차드 아미타지 네. 전 국무부 네. 장관인데요. 네. 그러나 또 미국에 있는 네. 주류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 마치 병 속에 갇혀 있던 진이를 네. 뽑아내는 거하고 네. 같은 거 아니냐. 그걸 네. 병맥의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건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또 일본이 군사적으로 커지는 걸 얘기할 텐데 그럴 경우에 결국에 중국, 일본이 미국하고 항상 협력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는가 그렇죠.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아베가 이제 7월 달 참여연 선거에서 소위 네. 3분의 2석을 참여에 네. 갖는다면은 네. 우선 헌법 96조부터 네. 개헌하려고 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걸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미국 입장은 지금 아베 때문에 아베나 아소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죠. 미국은 어떻든 간에 한국하고 같이 일본을 같이 끼워 넣어서 동북아의 그 네. 재균형을 위한 네. 기본 네. 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네. 그래서 미국에 쓰는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일 관계는 미국하고 일본 관계는 일본이 코너스턴 네. 주춧돌 역할을 하는 거고 네. 한국은 린치핀이다. 린치핀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변형이 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라는 기둥하고 일본이라는 네. 주춧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계속 지금 아베 하소가 그런 식으로 소위 민족주의적 발언하고 네. 과거사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사이 그 허황된 발언을 하다 보니까 한국 지금 대한민국 국민 누구가 지금 일본하고 같이 협력하려고 그러겠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적 구상에 지금 차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한국 국민의 인식이 일본이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재무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저걸 뒤에서 지원한다 또는 용인한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한국 국민이요. 반일 감정만 생기겠습니까? 저는 반미 감정도 굉장히 불붙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이게 미국의 전략적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든 간에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지금 하나의 공간을 열어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뭐냐. 중국이라고 하는 부상하는 신흥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일본으로 하여금 자유와 방종을 네. 누릴 네. 수 있도록 네. 해 주는 건데 네. 그게 파우스트적인 흥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악마와의 흥정을 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보면요. 오른쪽에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지금 저 뭐 재무장하면 그날로 군사대국 아닙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실 군사가
되셨잖아요. 아, 뭐 군사 재무장 안 되는 게 이문 재무장이 네. 돼 있고요. 명칭만 바꾸는
거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어마어마한 군사대국이고 북한 핵가족이 있고 예? 네? 네. 우리가 한미동맹이라지만 뭐 멀리 있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이걸 이 헤쳐가야 됩니까?
우리 입장이 제일 좋은 건 바로 네. 다자안보협력체제라고 네. 하는 새로운 안보질서를 네. 만드는 거고요. 네. 그래서 동북아에 있는 모든 국가는 하나의 안보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고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고
네.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그 미국의 그 미국과 동조해서 중국에 대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패권 도전국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가하는 네. 그런 쪽에 밸런싱 하는 데 설 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국인 중국의 편승, 그걸 영어로 네. 밴드웨건이라고 하는데
네.
편승을 해갖고 오히려 미국의 등을 돌릴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아예 우리도 이 차제에 핵무기 갖고 그다음에 중간 세력 국가로 딱 해서 우리 스스로 홀로 서자라고 하는 stand alone이라고 하는 전략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소극적으로 하여간 어떻든 간에 경제는 중국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네. 안보는 미국으로 혜택을 보면서 지금의 현상지를 어떻든 간에 유지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전략에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가장 바람직한 거는 결국에 어떻든 간에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만들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 그 윤창중 대변인이라는 사람도 얘기했는데 브리핑하면서 이번은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 경제동맹이 되었습니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동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소위 닫힌 지역주의, 닫힌 경제협력으로서 그건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네. 규범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경제동맹을 합니까?
그건 동맹.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나가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으로도 하나의 경제통합체를 만들어 나가고
네.
그래서 유럽적 질서를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물론 많은 분들은 얘기하죠. 동북아는 유럽이 아니다. 유럽의 질서가 여기에 재현될 수도 없고 그다음 유럽에서 그런 경제통합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그 학습의 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협력과 통합의 질서로 나가는 것. 그 이외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 외교의 운신의 폭을 넓힐래도 그렇고 또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만들래도 그렇고 남북관계가 이런 상태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자안보협력체제를 하든 뭐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든 네. 뭘 하든지 네. 남북이 결국에 뚫려야 됩니다.
그렇어요.
그리고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될 때는 엄청난 우리의 동력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새로운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라고 얘기하는데 21세기 네. 아시아 세기에
네.
우리가 한국이 통일이 되든 분단이 되든 결국에 지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면
네.
남북이 협력이 돼서
네.
분단 상태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남과 북이 힘을 합해야만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담보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공동체의
네.
평화 번영도 담보될 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 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 원칙 맞죠. 예,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 핵을 없앨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현재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남북관계를 풀어서 그걸 뭐 점진적으로 하든 장기적으로 하든 북한 핵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를 보면 북한이야 지금 그걸 이니시에이트하게 주도하기가 어렵잖아요. 형편이요.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좀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네. 우리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하는 네. 게 비핵개방 3천이라고 네. 하면서 네. 결국에 선비핵화하지 않으면은 네. 남북교류협력 없다. 그래서 네. 5년 호송시키고 그랬죠. 북한의 핵무장력마다 강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도 네. 결국에 그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라고 네. 하는 걸 병행 추진하겠다고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을 꼭 지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사례를 보더라도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요.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 북에 얼마든지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신뢰가 구축이 되면은 네. 그게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검진 가능하게 폐기하게 되면은 네. 뭐 몇 방울 갖고 있는 핵무기 갖고도 그 걱정을 연천 없다고 네. 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요 밖에 강압에 의한 게 아니고요 북의 지도부가 스스로 세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남아공 뭐 만델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라고 하는 걸 병행 추진하면서 네. 북쪽을 안심시켜주고 네. 그러면서 북쪽 스스로가 그러면 그 과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지금 북의 제일 힘센 친구가 누굽니까? 군입니다.
네.
선군 정치가 네. 왜 북한에서 먹히느냐.
네.
결국 미국과 한국과 주변 국가로부터 네. 위협이 증대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남북 관계 개선되고 딱 하면은 군부의 힘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약해지지,
대표적인 게 자, 금강산 처음 열 때 어땠습니까? 군부 네. 그렇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북한의 최대 잠수함 시설이 있다라고.
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턱 해서 현대 아산에서 현대 군부에서 네. 제출한 그 블란스 스포시라고 하는 위성회사의 사진 딱 보여주면서 당신들 그렇게 비밀비밀 하는데 이 가져온 거 봐. 그렇게 해서 설득을 네. 했군고.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도 그 기갑부대 네. 있던 건데 그걸 뺄 때 그거 군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네. 주침공론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네. 게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군부의 힘이 약해지고 당과 네. 내각의 힘이 강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개혁개방도 쉬워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북한 경제도 나아지고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그다음 포위심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요. 아유 핵 문제 해결하는 거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가 억지력을 우리가
없으면 안 돼. 네.
억지력은 계속 네. 유지하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도 유지를
네.
하는데
네.
한미동맹이 진짜 안정을 가져오는 동맹이지 북의 네. 위협을 가져오면서 네. 한반도의 불안정과 긴장을 고조하는 그런 동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개성공단 완제품 가져 나오게 해서 대화 제의하라고 해서 대화 제의했잖아요. 아직 북한이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것 같던데 저게 하나의 어떤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근데 네. 이거는 뭐에 달려 있느냐면
네.
우리 박근혜 정부가 북측 그 저 통일전선부 사람들하고 어떤 물밑대화를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단순히 원자재고 완제품만 가져오기 위한 실무자 협상이라면 북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아,
이것이 네. 그다음 단계로 건설적으로 네. 발전된다라고 하는 게 담보될 때 나올 겁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 제가 아주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북이 뭘 먼저 하라가 아니고
네.
동시행동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개성은 북이 먼저 양보하고
네.
그러면 우리 금강산 양보하고 동시에 풀면서 남북관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비핵화에 대해서도 북한이 아주 전향적인 태도를 보내고
네.
그러면서 육자회담 재개하고 그러면서 2.13 합의에 따라서 과거에 폐쇄 봉인했던 거 계속 다시 유지하고 그다음에 2단계 불능화하는 것도 보다 소위 설득력 있는 불능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네. 하면은 네. 아 박근혜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여간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달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달 하반기에 잡혀 있다고 얘기 있습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이제 끝나고 나면 박 대통령도 뭔가 대북 정책을 하나 이제 완성할 텐데 그쯤 되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도 사실 전 좀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대북 물밑 접촉은 없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밑접촉 해이죠. 뭐 소위 내곡동에서도 해야 되고 통일부가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죠. 내곡동 돼야 되고 그다음 우리 시민단체들 얼마든지 갔다 오도록 해이죠. 네, 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렇죠. 해야지 정부 당국자만 듣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활성화해야 될 거는 상황이 이렇더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한 무슨 교류부터 협력까지 나아야더라도 그래서 결국 뭐 지금 네. 우리 민간단체에서 대북하고 지금 교류하고 하는 단체들 좀 가게 하고 네. 학자들도 가게끔 하고 네, 네. 북쪽에 한번 좀 따져서 왜 3차 핵실험 했느냐 따지기 시작하고 이제 뭐 너희들 어? 이제 핵무기 보유를 헌법에 갖다가 네. 어? 못으로 박아버렸는데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남북 간의 평화공존이 가능하냐 따지기도 하게끔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아직은 그걸 조금 네. 소위 주저주저하는 것 같네요.
아, 네. 아 주저주저한다. 아직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 생각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거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예. 아이고, 이제 교수님 말씀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요. 워낙 해박하시니까 자연히 빨려 들어가 가지고 시간 가는 걸 몰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아이고, 교수님 정말 바쁘실 텐데, 예.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보수와 진보를 다 오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 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정권의 정통성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성이고 다른 하나는 효율성입니다 둘 중 하나가 부족하면 그 정권은 기울어진 건물처럼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부족한 도덕성을 효율성으로 보완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성공을 통해 보여준 높은 효율성으로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취약한 도덕성을 극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윤창중 사건으로 도덕성과 효율성 면에서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입이자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이 저지른 일은 도덕성 면에서 새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물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한 박 대통령의 공직 인사도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한 것이었다는 도덕적인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권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드러낸 대통령 비서실의 난맥상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보좌할 능력과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보여주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라도 국민들이 윤창중 사건으로 입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시청 앞에서 군중심리로 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사태를 가볍게 본다면 앞으로 이 정부는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권의 정통성을 떠받치는 도덕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이 흔들리는 경우 어떤 정권도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문책과 제도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해서 우선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